자,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 그 프린트물 드린 대로 위에 다 관련 구절은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서 귀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영의 양식을 저희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또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또 명철한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목을 정하기를요. 속박에 멍에를 베지 말라. 예, 4장 전체는 속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보면서 저도 아주 은혜를 받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오래 그 2000년 전에 전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지금도 하나도 간과할 수 없는 귀한 진리라는 생각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제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 두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4장 전체 말씀의 주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2주 후에 또 공부할 때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볼 때 주제 말씀도 똑같은 이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로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은 속박이라는 단어, 입양, 상속자, 또 상속, 그리고 종, 또 세상의 초등원리 이 정도 단어가 되겠습니다. 11절까지이기 때문에 분량은 많지 않지만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부했던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프린트물 보셔도 좋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3장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내용이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그래서 저희가 믿고 의롭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이 그 오래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과정과 흡사한 걸 떠나서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3장의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있죠. 모든 민족을 번성케 해주시는데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 해주시는데 그런 약속 저희가 받나요? 예,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것이지만 저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받는 약속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 내용이 3장에 있었습니다. 우린 약속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는 이어서 보는 4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율법의 속박은 무엇인가?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했는데도 그 이후에 다시 그 속박의 멍에를 매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우리에게 그 매이게 하는 것들, 속박을 하는 것은요. 첫 번째 1차적인 것은 죄도 있고 많은 잘못, 세상 많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은 세상의 초등 원리라는 율법 이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잡는 다시 믿음을 떠나서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율법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 원리라는 단어가 나올 것입니다. 그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는 이제 5장과 6장을 계속 보실 텐데 참 5장, 6장 내용을 보면 이제 시원해져요.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에서 벗어나서 그런 율법을 벗어나면은 사람이 뭘 누리게 되죠? 죄 가운데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예,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무엇인가가 5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이라 할 수 있는 6장은 뭐가 있냐면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본래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로마서 16장 말씀을 6장으로 확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갈라디아서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좀 길게 보면 로마서 말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아주 거의 똑같은 흡사한 구절들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3절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1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들일 때에는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참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상속자도 나오고 주인도 나오고 뭐 아이, 종 조금 정신이 없지만은요. 그래서 이 대상이 누구인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대상 뭐 어려운 건 없으시고요. 첫 번째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2절에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라는데 모든 1절에서 3절까지의 주관자, 결정자가 되시는 분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전체적인 이분은 지금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상속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상속의 주인이시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으로 저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하나님 되신 분. 상속과 관련해서 아버지가 나오는 다른 성경이 하나가 있죠. 지난주에 그 제가 말씀을 잠깐 선포할 때 전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 있죠. 예, 상속을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아버지. 바로 그런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 상속은 언제 봤습니까?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속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안 되셨나요? 보통 상속 언제 하는 거죠? 들어가실 때? 근데 누가 보면 15장에는 괘씸하게 이 둘째 아들이요. 내가 돌아온 몫을 시퍼렇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먼저 분배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어쨌든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줬습니다. 다 계산해서 나눠 줬어요. 그래서 우리 탕자의 괘씸함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아버지의 것이요. 결국에 다 내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맏아들은 반대라고 했었죠. 어떤 믿음이었죠? 모든 재산은요, 다 아버지 거라는. 근데 틀린 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틀려요. 왜냐면은요, 결국에 그 재산이 자기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나에게 주지도 않고 나에게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냐면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모든 가정을 했을 때 다 내 거겠지라는 했지만은 그건 이제 예화잖아요. 비유였었고 근데 그거는 이 비유를 볼 때 저희가 교리적으로 100%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내용의 핵심만 예수님이 적용하는 이런 내용은요 교리적으로 아주 그 다각도로 해석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대상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상속에 관련해서 탕자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 또 맏아들은 맏아들대로 그런 실수를 했어요. 모든 게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렇게 넘볼 수도 없는 아버지의 재산. 근데 둘째 탕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것을요 자신만만하게 딱 쳐먹거든요. 내 걸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아버지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를 이렇게 첫째 아들도 진정시키시면서 그 아버지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그게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이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속의 기본 원리예요. 상속.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아직도 내 몫이 아닌 이것을 살아있을 때부터 호시탐탐 요구만 누리잖아요. 이거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 안 좋죠.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런 위치이시고요. 그 다음에 1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상속자가 나옵니다. 예, 상속자. 이거 1절을 잘 보시면요. 상속자가 모든 곳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그러면은 이 상속자가 사실 아이 맞죠. 아이일 때는 상속이 안 된다는 얘기지만 사실 이 아이가 크면 상속자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상속자가 곧 아이를 지칭하는 게 맞고요. 실제적으로 모든 곳의 주인 다 한 인물이에요. 아이가 크면 모든 곳의 주인이 되고 다 상속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또 누가 있냐면 종이 나옵니다. 종, 1절에 나와 있죠. 종은 상속과 관련해서 그걸 증여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주인의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아도 상속과 그런 거리가 먼 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할 것은 뭐와 뭐를 비교해야 될까요? 아들과 종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아들과 종. 예. 아들도 누구의 것이죠? 아버지의 것이죠? 종도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죠. 근데 종은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예,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아들과 종의 차이인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예. 왜 사도 바울이 4장에서 1, 2, 3절에 이 3절에서 왜 이런 다양한 대상을 이렇게 비유를 했는지를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종은요 아까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은 종은 보통 속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종이 그 주인이 뭐 이렇게 막 그 괴팍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종이 아니었지라도 이 종은 이 주인 앞에서는 노예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될 수 없는 그런 속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종을 이해하실 때는 아, 이 종은 속박 아래에 있는 자, 아들은 어떤 자? 속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장차 아들이 되어서 상속을 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속박과 다르지 않죠. 자유함에 이르는 그런 자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최초에 나오는 종의 단어가 있는데 어딘지 궁금하시죠? 보통 최초에 나오는 단어들이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데 한 번만 찾아볼게요. 9장 25절 창세기. 예, 창세기 9장 25절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미 창세기 9장 정도밖에 안 지나서 종이라는 게 벌써 있었는데요. 9장 25절 말씀. 유청 대변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장 25절.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가나안은요 저주받은 그 함의 아들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예, 이 가나안은요 지금 흔히 뉴스에도 보도돼도 혀를 찰 정도의 그런 죄를 지었던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데 그것이 그의 대가가 뭐냐면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요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종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하신 것은 그 저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판과 관련이 있었고 죄에 대한 응징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가 종들의 종, 예, 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그 종에 대한 단어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세상의 초등 원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 당하였느니라. 1차적으로 여기 있는 세상의 초등 원리라는 것은 먼저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 좀 확장시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많은 세상의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원리를 제가 몇 개 안 되지만 한번 대표적인 걸 적어 놨거든요. 특징들. 세상의 초등 원리의 특징은 이제 인본주의적입니다. 예, 인본주의는 항상 진화론과 같이 다니죠. 그 진화론은 저희가 볼 때 과학적으로만 생각해서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진화론이 그게 아니에요. 이 진화론은 결국에는 모든 그 피조물인 사람, 동물, 그 어떤 것들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치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인본주의는 그 사람을 위시한 그런 생각의 출발로 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에요. 예, 진화론과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과 인본주의 또 세상의 초등 원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예, 로마서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요. 그 체크만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 구절은 길어요. 18절에서 25절까지면은 몇 구절이 되는데 이 전체 내용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신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이 나와요. 심지어 하나님의 그 원래 모습을요 더러운 추악한 짐승들의 모습과 발달린 짐승들의 모습으로 끌어내린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 더 한다면 왜곡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든 그 세상의 초등 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고등 교육을 받고 발전된 그 민주주의 체제나 이런 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진화론적이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등 교육을 많이 받고 때로는 법이 발전돼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돼 있으면은 더 도덕적이고 그런 데서 발전돼 있을 것 같지만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그런 서방 선진국 같은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이제 세상 원리 특징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한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거는 이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런 세상의 초등 원리 가운데 있는 분들. 아주 되게 덕스럽고 아주 인품이 좋아 보여도 괜히 어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화제가 갑자기 나왔을 때는 굉장히 극도로 반응하게 되고 비판적인 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것은 사람들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속이는 세상의 초등 원리, 그다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더 많이 있겠죠. 세상의 초등 원리의 특징들은.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그래서 4장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조금 헷갈리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있고 알아서 이제 나중에 자란 다음에 장로성은 어른이 되고 상속의 자격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아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신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 부분이 아니에요. 자, 다시 이런 게 헷갈리시면은 처음에 갈라디아서의 그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왜 이걸 썼는가 이런 거를 보시면 교통 정리가 좀 되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가면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때로는 비그리스인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요, 그리스인도 있는 그런 막 섞여져 있는 많은 교회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지금 전체적인 이 편지의 내용은 율법을 변호하기 위한 율법 앞에서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 원리 가운데 우리가 속박당했다라는 거는 첫 번째 율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죄 가운데서 구원받으신 분들,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세상의 죄의 원리,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진화론, 인본주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많은 원리들 속에 있는 그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어린아이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구원받기 이전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첫째로는 뭐냐면은 율법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있던 자들. 그두 번째는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선 종이 아니요 들이니, 들이면 아멘. 자, 요게 내용은 제가 제목을 한번 살짝 붙여보면 율법 아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절에서 3절까지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의 예전 과거의 모습을 한번 짧게,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 아니었냐 라는 것이라면, 과연 너희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 거지만은 어떻게 구원을 또 받았는가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4절에 저희가 잘 아는 충만한 때가 이르매, 개역성경에서는 이게 뭐 때가 참에 이렇게 나왔었죠.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저희가 대언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때라는 단어를 많이 보시게 돼요. 때. 그래서 이 때라는 거는 그냥 뭐 시간 아닌가, 흘러가는 시간, 때라고 할수 있지만, 그 대언을 공부할 때이 때라는 단어는 저희가 좀 유심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때라는 단어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죄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왜 죄와 관련이 있고 심판과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죠. 예수님께서 심판 당하셨고,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때가 되었을 때 죄가 찾고 사실은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오래전부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상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것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서 핍박을 당하고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이방 왕국들이 이스라엘을 전 제국을 지배할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있죠. 그걸 다 지켜내야 되는데 여기 이걸 지키는 데 있어서 이건 보통 핍박의 정도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너무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자폰 뭐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취를 거의 감추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실은 율법시대가 변한 건 아니에요. 율법 가운데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의 끝에 보시면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시대 사람이고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요, 예수님도 그 율법 하에 이 세상 사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용 프린트물을 보시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밑줄을 좀 쳐놨거든요. 이 네 구절을 저희가 자주 묵상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많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네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3장 13절 말씀. 제가 이 네 구절을 이렇게 하나 둘 해놨는데 이 네 구절이요, 3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나라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예, 신명기 말씀처럼 그대로 예수님 저주 받으셨어요. 자, 어떻게 저주가 되셨냐면요, 율법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저주라고 했죠. 구원하지 않는. 그렇지만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있네요.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나 보면은 지금 3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저주를 당하셨으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2장 19절 말씀대로 율법을 통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떨 것인가? 다음에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고린도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 자,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죄가 되셨다. 예, 죄가 되셨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왜 이 많은 그 수십억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 명이 죽어서 다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사실 많았어요. 거듭나고서도 그게 항상 궁금함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한 명이 죽어서 다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너무 사실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봤을 때 굉장히 믿음이 확실히 얻었거든요. 로마서 6장 11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똑같이 그 대꾸를 이루는 부분이에요. 예, 6장 11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저희는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은 적도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저희가 믿고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의로워질 수도 없고 무기력한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가운데서 다시 살았고요. 저희는 죄 가운데서 다시 산 것이죠. 죽음은 다 예수님이 당하신 거고요.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죄 아래 있는 자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종이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이제 종이 무엇이고 아들이 무엇이고 다 했었는데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자, 이것은, 먼저 5절만 읽어보면 되겠네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저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 아주 극히 드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미 한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긴 하세요.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종이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입양을 통해서 될 수 있습니다. 답은 바로 입양입니다. 입양. 이게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 그 영어 adoption이라는 단어는 5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5개 중에 3개는 양자사모심이라는 단어로 한글로 되어 있고요. 한글에도 입양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랑 갈라디아서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양자사모심과 입양은 같은 단어죠.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입양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된 중요한 단어를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5절에서 7절에. 어떻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입양이 됐는가? 구속 좋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 인물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제가 퀴즈를 잘 너무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구속 맞습니다. 한 인물, 입양과 관계된 한 인물이 있다면? 7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했냐면은 이게 또 개역성경에 없어요. 제가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내용을 이해하신 분들은요, 이 입양이 가능케 되는 중요한 분이 계시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입양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돼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이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개역성경에 뭔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통 하나님의 주권을 다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돌도 떡이 되게 하시고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율법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더구나 그 사람들을 양자 삼으실 때까지는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5절에서 7절까지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 저희가 말씀을 많이 찾아보면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뭐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바 아버지의 관계. 제가 보니까 특히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 입양된 자녀가 특히 아버지를 부를 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그런 입양된 자녀가 또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예, 더구나 우리에게 그런 말, 그런 아바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삼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지 뒤에
어찌하시 악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니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너희를 위하여 때의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속박으로 돌아가려 하는 자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섬기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나는 무교다. 나는 뭐 섬기는 것도 없고, 나는 뭐 하나님도 모르지만 뭐 다른 신도 딱히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듣지 않으세요. 사람 마음속에 반드시 무언가 섬긴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난 아무것도 안 믿어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아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뭔가를 잘 믿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시는데요. 굳이 종교적인 심리나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사람이 무언가를 섬기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본래 본인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드신 딱 그 모습에서 누군가 섬기기 아주 좋은 존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아시는데요. 타락한 사람들의 실상을 모두 아십니다. 예, 그 처음과 끝을 다 아세요.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이 생에서 무엇을 섬기려고 하는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경고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출애굽기 20장을 생각하시면 십계명 생각하시면 돼요. 참 구약 성경을 저희가 자주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정도만 해도 자주 보세요. 그렇죠? 레위기도 가끔 보세요. 그 뒤로 가면은 책이 좀 깨끗해지지 않으세요? 이거는 전 세계 그리스인이 공통이 돼요, 사실. 참. 20장 4절을 한번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4절 두 번째 계명이거든요. 시작.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까지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십계명은요, 열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 받은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이 저희 3절에 있는데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절에 있는 두 번째 계명도 신에 대한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직결된 내 존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5장 8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십계명 그대로 리뉴얼 시킨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삼라만상의 모든 것, 이것을 내가 섬기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대체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처음에 찾았던 로마서 1장 부분에 죄에 대해서 막 나와 있죠. 근데 그 죄를 쭉 일컬어다 보면은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적인 존재하심,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죄악상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들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재주가 좋아서 어떤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 놨어요. 막 나무도 깎아서 만들어 놓고 흙을 빚어서 만들고 정말 셀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즐기는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와서 난 이것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만든 이 능력자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존재를 다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십계명 율법 시대 끝났고 예수님 죽으셨고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기 때문에 율법은 끝났다. 십계명은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율법이 폐지된 거는요, 싹 지워버리신 게 아니에요. 율법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십계명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의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연에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규례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뭐 안식을 잃은 거는 그렇겠죠. 의식에 대한 거니까. 근데 뭐 도둑질에 대한 거, 뭐 탐내는 것에 대한 거,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이 온 민족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때로는 성경을 몰라도 뻔히 알 수 있는 예,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의 반대는 무엇인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상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이게 나는 이걸 섬기겠다. 뭐 십자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에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그래서 때로는 독립교회 안에서 이제 침례교인들이나 몇몇 분들이 이 말씀 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바른 믿음을 섬기는데 내가 생일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거듭났는데 생일 무슨 돌잔치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교리와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라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들이 무슨 생일을 지키는구나,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구나. 야, 거듭났는데 그게 뭐냐라는 것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전체 이 미혹은 뭔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으로 사로잡는지 한 가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에서 있는 날들과 때가 있어요. 안식일도 있고요. 무슨 뭐 많이 있죠. 명절들이 있죠.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속죄일 뭐 더러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영적인 힘을 다 잃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열심히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복음도 들었는데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믿은 자들이 이런 날과 때를 지키면서 복음을 대체하는 이 행위를 사도 바울은 극구 지금 탄식하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뭐 유월절 이거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중요한 날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요, 이건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내가 이스라엘인 것을 한번 더 드러내봐, 한번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 안식일 지키면 돼요. 그게 표적으로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례를 받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의로워지고 명절을 지키고 때와 날과 달을 지키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다시 속박을 당하게 될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런 11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베풀었던 믿음의 수고가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 헛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헛되게 되는가? 저희가 3장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것이 질문이라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또 위에 갈라디아서 바로 위에 21절,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계속 다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속박 가운데를 가잖아요.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사역들이 완전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은 한 가지죠. 내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여정에 있다면은 내가 육신의 일들, 세상의 초등원리, 율법 아래 있지 않았지만 그런 율법의 규칙들, 이런 것을 다시 지키고자 하거나 그것을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들, 구원, 구속사역들이 정말 내 안에서 허사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래서 믿음을 지킬 때 이런 믿음을 지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말했지만은 굉장히 어조를 확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끊은 건데, 이제 권면을 해요.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막 호되게 혼내면은 뭐 회초리도 하고 막 눈물도 찌글리게 하는데 또 안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12절부터 나오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따뜻한 말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인정어린 그런 몇 가지 멘트를 많이 해요. 그런 내용을 한번 보고요. 또 저희가 뒤에 앞으로 이어질 5장은 아까 말씀드린 자유함,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그리스인, 자유한 그리스인들이 누리는 성숙한 믿음의 생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한자 한자 말씀을 볼 때 저희를 믿음에 있어서 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성장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저희가 좌절하거나 때로는 세상의 초등 원리로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헛되이 만들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귀한 복음의 말씀들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잘 지켜 분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